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송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레이와 2년 6월 23일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오키나와 전 존몰자 추도식에서 아베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레이와 2년 오키나와 전 존몰자 추도식 거행에 있어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장에서 쓰러지신 영혼들,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많은 영혼들 앞에 삼가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전쟁으로 인하여 오키나와는 가열을 다한 지상 전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0만 명의 고귀한 생명이 무참하게도 빼앗기고 오키나와가 자랑하는 풍부한 바다와 자연이 무자비하게 파괴되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꿈과 희망을 안고서 쓰러져간 젊은이들, 자식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숨져간 아버지와 어머니, 평화의 초석에 새겨진 모든 존몰자들의 아쉬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오키나와의 많은 분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키나와 전투로부터 75년을 맞이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가슴에 새기며 머리를 숙이는 바입니다. 일본은 전후 일관되게 평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국가로서 행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 결연한 다짐을 관철하여 평화롭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성령들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오키나와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군 기지의 집중에 의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 기지 부담 경감을 위해 하나하나 확실하게 결과를 내놓을 결심입니다. 반환 계획에 따라 실현한 최초의 대규모 부지인 니시 후텐마 주택지구에서는 향후의 철거지 리용의 선행 사례로 고도의 의료와 연구 기능의 확충, 그리고 지역 의료의 향상을 목표로 한 건강의료 거점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설의 건설에 착수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방침 아래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한 오키나와의 장점과 잠재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올 3월에는 염원이었던 나하 공항의 제2활주로의 공용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여 오키나와가 만국 진량으로서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도록 오키나와 진흥을 단단히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여러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성 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키나와의 땅에 잠들어 계신 성령들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다랑어 축제에 참가하였던 저희 체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도부현관이 이동 자제가 드디어 완화되고 코로나 상황 이전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는 북조선 출신자의 가족과 함께 몇 개월 만에 도쿄 근교에 있는 이바라키현이 농촌마을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으로 가게 된 것은 일본의 농촌을 체험도 하면서 다랑어 축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북조선에서 다랑어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일본에서는 마구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북조선 출신의 지인은 16년 전 어머님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온 후 열심히 공부하여 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회사에 취직하고 일본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는 빨간색 차에 탄 우리는 고속도로로 목적지를 향하였습니다. 30분 정도 달려 도쿄를 벗어나니 모내기가 끝나 푸른 주단을 깔아놓은 것과 같은 드넓은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지인에게 저는 북조선에서 여성이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북조선에 있는 친지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지인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승용차를 본 적이 드물었고 감자 농사만 했는데 지금은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때로는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날도 있다고 하여 저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 정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니 눈앞에는 넓은 논밭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 뒤로는 수림이 우거진 야산이 있고 산에 나무가 거의 없는 북조선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인이 남편이 다랑어 축제를 보러 가자고 하여 저는 바다 가까이에 있는 마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다랑어 축제는 훌륭하였습니다. 일본 전통 음식이 하나인 스시에 사용하는 물고기 종류는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다랑어 스시는 가장 유명합니다.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말이면 오래전부터 자치체에서 다랑어 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들이 맛좋은 다랑어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또한 친목을 쌓을 수가 있어 인기가 높은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100kg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냉동 다랑어가 등장하고 다랑어의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정착해서 오래되었지만 다랑어를 해치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능숙한 솜씨로 커다란 다랑어가 해체되고 그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스시와 다랑어 덮밥 등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랑어는 부위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먹는 스시는 스시 전문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쿄에서 왔다는 것을 안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인 차도 내어주고 산 다랑어가 상하지 않도록 포장해주는 등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개로 지역 특산물로 알려져 있는 닭 사육장에도 갔더니 일반 달걀보다도 큰 달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렴한 가격으로 달걀을 구입한 후 축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랑어 축제에 참가하여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상냥하고 따뜻이 대해주는 주민들을 보며 마치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친근감을 느끼었고 남을 배려하는 일본의 문화는 훌륭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13년간 일했던 후지모도 겐지 씨가 북조선을 탈출하여 2001년 일본으로 돌아와 쓴 책 김정일이 요리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시를 아주 좋아했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현재 후지모토 씨는 평양에서 일본 스시집과 라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속에 평양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본 요리점에 가서 진짜 일본의 전통 음식의 맛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다랑어 축제에 참가하였던 저희 체험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날은 조선 전쟁에 발발했다가 70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념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매년 그 6월 25일 날에는 북조선에서는 노동신문이 사설을 좀 쓰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보통 그 6월 25일이 아니고 70주년, 70대 6.25 6월 25일 날이기 때문에 역시 어떤 내용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을 하고 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역시 몇 가지 좀 너무 흥미스러운 내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은 작년 2019년과 같이 올해 2020년 사설도 미국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 대한 너무 본격적인 그런 비난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면 좀 2018년에 6월 12일에 처음으로 미중 간의 순회회담이 생겼습니다만 그 후에 북조선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6월 25일 날 사설에서도 미국을 좀 너무 야하게 비난하는 것은 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역시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부터 미조 간에는 그 교섭이 잘 되지 않고 북조선이 좀 미국을 좀 비난도 하고 아직은 좀 교섭이 좀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이런 상태하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25일 우리나라에 사소를 해서 미국을 좀 비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 미국에 대한 배려란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변함이 없이 북조선이 대미 교섭, 대미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욕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너무 주목을 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그 언급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좀 소개한 그런 부분에서만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나 원래 그러니까 작년까지 좀 그 돌아보면은 6월 25일 날의 사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용의하고 있다, 용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도 간절을 했던 것은 그게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 좀 전혀 없었고 올해 사설에서는 인민들이 좀 결사 봉위해야 되는 대산이 김정은 위원장 아니고 당 증언을 좀 해야 된다. 당 증언을 좀 결사 봉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 증언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단 증언하는 말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만 의미하는 거 아니냐. 단 증언하는 거 하면 역시 북조선의 지도부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라고 할까 의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이 이른바 김일성 시대 때부터 계속 좀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개인적인 그런 개인 독재 제재라는 것은 좀 떠나서 중국과 비슷한 단독재, 일단독재, 조선 노동단 독재랑 그런 방향으로 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그 시기를 좀 본다면 6월 7일 날에 개최됐던 당중앙위원회 전치국 회의 그 다음에 6월 23일 날에 개최됐던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개 회의를 좀 지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냥 사회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은 점점 북조선이 막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는 위대한 그런 당, 조선 노동단만 있다면 된다고 단독재로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것은 이번에 6월 25일 날의 사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0년의 히트곡 마츠야마 지하로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츠야마 치하로의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지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 그리고 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구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 밤 12시와 12시 30분, 그리고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 등으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5kHz,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그리고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